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자유와 평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선포하여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일에 저희들에게까지 불러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의 동족들이 점점 더 반역하고 거세게 저항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자리로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계 방향으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주님을 유혹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달라 하시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렸으니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나님.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형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새들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을 모르는 화학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들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건막 하늘로 갈때 그들이 땅을 가져가는 것을 인식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상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를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음란함을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땅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이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의논하느냐? 땅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이 다섯 개로 5천 명이 먹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며,
뚝빵이 7개로 4천 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며, 어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고기를 조심하라는 명령하신 것임을 깨달으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네, 그 인트로덕션을 빼고 다섯 개를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사역하시고, 그리고 사역도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것까지 해서 다섯 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남은 건 4번, 5번 그두 파트만 남게 됩니다. 세 번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겁니다. 16장 1절에서 12절. 그러면 16장 13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클라이맥스 가기 전에 점점 이제 저항도 세워지고, 예수님이 이제 노골적으로 퍼블리컬리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꾸짖고 야단하신 것까지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이. 20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경고다. 마지막 12절에 제자들은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리를 이야기한 거다. 누룩이 교리를 이야기한 거다. 그랬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도 마태가 다섯 개의 단원으로 나눈 예수님의 공사의 그 내용 중에 세 번째 단원이 이제 마무리된다. 유대인들과 그 지도층, 그 사두개인이나 페르시가 바로 지도층들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층이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 뭐 하나님 아들은 뭐 꿈도 안 꾸는 거고 선지자들의 권위를 의심한다. 그들은 무리 앞에서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기적들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듯이 오케이, thank you so much.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다. 너가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 사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두개인 페르세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야말로 누룩과 같아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어서 타락하게 하라고 타락하니까 주의하라고 워닝을 줬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레바인 나만 따라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뚜렷하게 나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extremely minority, 너무나 너무나 작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 다 모아보니까 500여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200만이나 되는 사람 같은데 500여 명이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엄청나게 작은 거 아니에요. 왜? 나머지는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메인 스테이. 그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심지어 부모 형제에게서 따돌림을 받을 정도의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용기가 결단이 대단한 겁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1번.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우리 기억나죠? 사이로페니시아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빵 찌꺼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그 자녀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그 빵들도 반려견도 그 빵을 먹지 않느냐 빵 찌꺼기를 먹지 않느냐고 했던 바로 거기서 돌아왔어요. 시돈 드로 지방에서 이제 유대인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셨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항하고 애니머시티, 적대감을 더 거세게 예수님에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인을 보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한 요구를 한 그들의 마음이 제대로 이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하나님이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아예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감을 표현을 하면서 대했다. 이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러한 요구를 아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 수위를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리스폰스도 이제 레벨이 올라갔어요. 좀 더 인텐시브해진 거예요. 서로가. 그 전에 예수님 피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공격하니까 예수님도 수위를 올렸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불신앙,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을 꾸짖었을 때는 믿음이 작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 그건 그런 말을 그 영어권에서는 잘 안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 자칫하면 그런 말 함부로 쓰지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말을 쉽게 하거든요. 실수를 하거나 뭐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성령님을 갖다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째서 믿음을 선물로 주었는데 우리가 감히 믿음 없다는 거 안 되죠. 그러니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들여다볼 때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언행심사였어요, 여러분. 언행심사. 그게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탈미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히브리 말의 특별한 단어예요, 여러분. 탈미딤이란 단어가. 탈밋, 그러면은 제자란 뜻이에요. 딤이면 제자들입니다. 학생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학생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 레바이에게 배우는 학생은 이름이 제자란 말을 붙입니다.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은 선생님 언행심사 닮아야 될 규리가 없어요. 그러나 레바이 스쿨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사람, 원래 유대인의 레바이 스쿨은 12살부터 30살까지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30살이 돼도 레바이의 인정을 못 받으면 다 졸업을 해서 이제 로컬의 회당에 가서 이제 티처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배우러 온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대학원과 같은 정식 레바이 스쿨에 들어가 있는 똑똑한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이에요. 나는 이 레바이를 하루 깨어있는 시간 주무시는 모습까지 그대로 배우겠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제자란 말의 뜻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follower예요. 그러니 학생이란 말하고 전혀 뜻이 다르죠. 학생은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레바이를 언행심사를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29절이 하나님이 그 뜻으로 우리에게 한 거예요. 레바이 대신 예수님의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한다. 그러니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선을 이룬다. 그 닮아가게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이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내가 하는 것 그대로 다 배워야 돼. 지금까지는 나도 지도자들이 저렇게 공격해오면 내가 조심하고 피해버리고 다른 살리터리 플레이에서 내가 가고 그랬잖아. 이제는 안 그럴 거야. 그러니 일반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공격을 해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도 이제 boldness, 점점 담대해지고 자기들이 그 뭐 천명이 있는 동네에 자기 혼자 믿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용기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자리에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3주에 우리가 13절에서 할 때 그게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제자들과 일부 자기들을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돈에 지내서 먹여 살리는 갈릴리 지방의 일부 여자분들, 그 나머지는 다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란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순절 후에도 이제 전세가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들은 지금 5대왕 6대주에 다 지금 뻗쳤다고 할 수 있어요. 조그만 섬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 뭐 지금 우리가 70억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지금 70억에다 뭐 3차 대전 일어나지 않다면 더 늘어나겠죠. 줄지는 않겠죠.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과장을 하십니까? 거짓말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믿질 않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올 때 이 세상 surface of the earth 이 세상 표면에 70억이 있는데 그중에 교회가 몇만 개가 몇십만 개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10억이라는 인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텐데 그중에 내가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준 그 믿음 가진 사람 내가 찾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1200년에 왕을 초기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200년 동안에 구약의 역사에 우리 구약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고 선지자들이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 중에 소수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홍수전에도 보십시오. 뭐 학자들 이야기로는 적어도 5억이나 8억 정도가 됐을 거다 그러는데 노아홍수전의 전 세계 인구가 8명 이상 뺏겼어요. 8명.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진리의 눈이 먼 것을 그들에게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후를 그 포캐스팅하는 예측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후 예측보다 훨씬 중요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fulfill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 증조들 자기들 눈앞으로 일어난 것을 보는 능력이 없다고 비판을 하셨어요. 자연히 예수님의 공사역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역사가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증조들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사탄의 쫄개들이 디몬들이 쫓겨나잖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워서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도자들이 보지도 못하며 예측하지도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예수님도 수위를 높여서 비판을 하셨다. 3번 예수님의 뚜렷한 기적들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그저 요나의 표적이라는 비유를 던져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되풀이하여 말해 주실 뿐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12장 3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피를 내리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
예, 그때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냈지만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안 믿는데 내가 뭐를 더 너희들에게 사인을 내가 줄 게 있어? 선지자 조나가 고레배 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하고 다시 육지로 살아난 거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표적은 예수님이 땅 밑에 무덤에 갇히시는 사흘을 조나가 심볼리컬리 고래배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가장 밑바닥에 가서 머리에 해초가 섞여 있고 하는 그 경험을 예수님은 무덤에서 겪으신 거다. 그걸 signify,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나의 기적은. 예수님도 조나처럼 육지로 다시 나오듯이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육지로 살아나시는 것을 그러니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foretelling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조나의 기적 자체가 왜 있었는지. 나중에 가서야 그 의미가 뚜렷해질 비유라고 하겠다. 제가 지금 설명한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사흘 만에 고레배 속에서 조나가 다시 육지로 오듯이 예수님도 살아나시는 것. 그들의 답을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돌이켜 떠나셨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신경 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태도는 처음 나오는 겁니다. 대화를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대답을 해주고는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질문이든지 반응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돌아서 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조용하고 순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엄청나게 무섭다고. 예수님이 지금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4번. 그들을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 제자들은, 우리가 빵 가져오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배 타기 전에 하셨던 그 기적들에 대한 것,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더 거세진 그 반대하고 저항을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 미니스트리를 이거 마감을 해야 되고, 십자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그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은, 빵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5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누르. 11. 지금 베이킹 소다를 이야기한 거야. 민수야. 적나라하게 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하시면서 강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 말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반대로 이 지도자들을 믿고 있고. 제자들에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부르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가진 숨겨진 그 모티브, 동기와 원리들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타락시킬 것이라고 결국은 다 밝혀서 말씀하신 것이다. 돌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돌 전체가 아주 크게 바뀌듯이 가르침이 사람 전체를 완전히 크랍되는, 펄미해버려요. 전체를. 이제 예수님과 그 지도자들 사이의 그 갭은 아주 점점 더 벌어지고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6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먹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결단을 하고 노골적으로 지도자들이 공격을 하고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라고 두 번씩이나 걸쳐서 전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 지금 걱정하잖아요. 배를 탔는데 우리가 그 가져올 빵을 안 가져왔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있으면서 레바이 나를 따를 때 너 먹는 거 걱정하지 마. 그 어리석은 거야. 두 번에 걸쳐 많은 사람들, 첫 번째는 5,000명, 두 번째는 4,000명, 그리고 어린애와 여자들을 뺐으니 두 배를 계산하면 되겠죠? 5,000명을 먹이셨을 땐 적어도 10,000명, 4,000명을 먹이셨을 땐 적어도 8,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기적으로 먹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기억시켜 주시면서 지도자들의 가르치는 원리를 경계하라고 경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아까 우리 12절 읽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레바이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지도자들의 말이니까 우리가 그 말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태도에서 이제 아닌 거예요. 이게 all or nothing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다 믿든지 아니면은 가짜 제자로 자기 머조로티가 따르듯이 지도자의 말을 기울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섞어서 안 된다 이거죠. 7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지도자들 사이에 완전히 아파지트로 되어 있어요. 더욱더 그 관계가 뚜렷해졌어요. 비록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받들어 모신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었어요. 예. 왜? 그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제대로 한 거니까. 그 가르침은 맞아. 하지만 그들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해석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텐션, 그것과 다르게 됐어요. 다를 정도로 넘어가서 아포지트 했어요. 반대가 됐어요. 즉 율법의 정신에 분명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 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 많은 200만에 된 사람 중에 이거를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12명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그 지도자들의 말을 해석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요. 율법의 정신과 반대되게 가르친데도 그건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완전히 different, always 달라요. 달리 하심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에게 따로 조용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파트가 클라이맥스로 가는 징조가 다 나타났어요, 이제. 이제는 꽝 부딪히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로 16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8번, 마태복음의 세 번째 단어는 예수님과 대부분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척적인 반대 관계가 급속히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끝을 가는 것으로 맺었다. 질문에 하실 얘기 있나요, 여러분?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자들의 한 사람으로 조인을 해서 예수님의 레바이 스쿨에 들어가서 배운다는 입장을 하면은 사도 마태가 쓰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언행심사, 그리고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터랙션, 시작은 어떻게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인내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원리를 습득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과 인터랙션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는 달리 우리가 날마다 컨버전, 데일리 컨버전입니다. 예수님께로 회심해야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날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니까요. 네? 유혹을 해서 자칫하면은 순간적으로 약해지거나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니까요. 이브에게 와서 노린 게 그거 아니었어요? 의심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 의심에 빠질 수 있도록 사탄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 통해서 접근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탄은 그렇게 하죠. 뿔이 날리고 뭐 삼지창 들고 나타나서 안 한다고요. 가장 그 당시에 사람을 닮아서 똑똑했던 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한데도 이분은 의심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뱀이 잘생기고 똑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쓰게 했잖아요. 가장 머리가 좋았다고, 뱀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레이븐, 까치가 사람 말을 하더라고요. 몇 마디를 다 하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걸 똑똑하다는 거 확실해. 그런데 네. 뱀이 저주받기 전에 얼마나 똑똑하고 사람이 그 친밀감을 느꼈는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겠네요. 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는 훈련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과 병행이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자기가 쓰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익숙하게 아는 만큼 우리가 성령님의 지적하시고 인커리지 하시는데 반응이 금방 알아채고 또 주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고 하는 일이 쉬워지겠죠. 예. 그러니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언약 백성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이방인 저희들이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기적을 받았으니 그 기적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조금도 뒤처지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이여 힘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을 믿으며 말씀 속에 저희들이 더욱더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